예, 지난번에서 유일한 성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명기 24장 2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또한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위인들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너희와 함께 받을 목도 상속재산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너희와 함께 받을 목도 상속재산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2지파 안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지파죠. 여호수아기에서 그 다음 책입니다만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 명확하게요. 지파가 땅을 받을 때 레위 지파는 그 땅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 그렇게 되면 12개가 11개가 되잖아요. 그때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져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요셉이 이 두 개가 나누게 되면서 다시 12개를 채워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죠. 그래서 이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 그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의 특권이 되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단순히 지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레위 지파는 구약의 시간 전체를 이끌고 기록한 집단, 지도자이면서 기록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인 그들이 바로 구약의 대체적인 저자들이고 구약이라는 시간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야 구약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레위인들은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땅에도 매이지 않았고 왕정에도 매이지 않았고 지파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러다가 또 왕정이 매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군데에 뭐 예루살렘에도 있었지만 흩어져서 살기도 했죠. 그렇게 백성들 속에서 함께 살면서 하느님 가르침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 레위인들의 지위는 특별합니다. 그들의 지위가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사두가이나 그죠? 바리사이 같은 모습으로 좀 변해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으로까지 이들의 모습이 이어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보면 판관이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판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은 판관기는 분명 신명기 다음 책인데 이건 신명기가 판관의 시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판관은 부족 동맹 체제 안에서 그 동맹 체제의 1인 대표를 의미하죠. 그리고 왕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왕은 어지간하면 세습되는데 반해서 판관은 판관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부족 동맹 체제 안에서 이 사람을 뽑자 저 사람을 뽑자 하나의 선출직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로 친다면 조금 더 민주주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의 판관의 권한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동맹들이 그를 신임하는 동안에 그의 권한이 유효한 것이었죠. 물론 판관 체제 안에서도 세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판관이라는 자체를 왕 체제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패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왕정 체제로 넘어가죠. 사무엘 때 이르러 가지고요. 어쨌든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그 핏줄로서 이어지지만 판관의 권력은 한정적이라는 것.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세대들은 왕정을 지지했고 성전 주변부의 레위인들은 이 부족 동맹을 지지를 한 겁니다. 북쪽 지파들은 이 판관 체제에 더 가까웠죠. 하지만 두 가지 체제 모두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판관 체제나 왕정 체제나 그렇게 썩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결국 완전한 나라는 하늘에 있음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확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를 근거로 뭐 판관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뭐 생각을 하고 왕정 체제를 뭐 지금은 사실은 왕정 체제는 독재 국가죠. 공산주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독재 국가인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바꿔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서를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성서는 절대 정치의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성서는 어떤 정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책이 아니라 결국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과정을 궁극적인 양 왜곡시키는 것은 사실은 성서를 제대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판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으로 또 임금이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동족 가운데서 임금을 세워야 하며 너희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뭐 다윗을 하느님께서 기름 부음 받긴 했습니다만 다윗 이후에 다윗 왕가의 왕들을 하느님께서 뽑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세습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복음의 시대에 가서는 그 헤로드 대왕,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헤로드 대왕은 사실 유다인이 아니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판관에 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한 규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왕정은 레위 지파가 그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완전히 부정했던 제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왕정 체제를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부당하고 불평등한 체제, 이 계급 체제, 신분 체제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어쨌든 하느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보겠다라고 나온 게 부족 동맹입니다. 그런데 그 왕정을 백성이 요구하는 시가 오게 되죠. 사무엘기에 가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정치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정을 받아들이게 되죠.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외세의 침략이 왔을 때 부족 동맹 체제는 연락해서 적이 침입해서 연락하고 또 우리가 군대를 모아야 되겠니 그 부족 동맹 체제가 전부 다 허락받고 부족마다 군을 소집해서 치러 나간 사이에 벌써 적군은 깊이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왕정 체제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왕은 상비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군대를 이끌고 그 적들을 치러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왕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왕정을 받아들이면서 이방신을 받아들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죠. 나중에 열왕기에서 요시야 왕이 개혁돼 보면 알겠지만 열왕기를 보시면 또 확인하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성전을 청소를 하는데 그 성전 안에 여러 이방신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오만 신들을 다 갖다 놓은 거죠. 처음에는 깨끗했겠죠. 근데 이사가서 처음에 집이 깨끗한데 하나씩 하나씩 집에다 갖다 놓으시면 집이 나중에 짐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성전도 이랬습니다. 계속 하나씩 이방신을 갖다 놓고 나서는 완전히 거기다가 무당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왕정은 이방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방의 체제, 이브리 백성이 탈출기 때 그렇게 부정했던 체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에서 자신들이 죽인 도시국가의 왕들이 열받죠. 우리는 왕정 제도를 거부한다라는 상징적인 표정이죠. 그래서 이방신이 이방의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 흘러 들어갔듯이 이방의 정치 체제가 그러한 왕정도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아 버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레위인들의 고민이 깊어지죠.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자니 참 힘들고 그래서 왕정을 따라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그 절대 권력 안에서 옅어져가는 하느님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왕에게 하느님의 길을 잃지 말라고 매번 이렇게 왕을 교육하는 겁니다. 18절에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은 왕이 오르면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이 율법의 사본을 책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면서 주 자기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을 명심하여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왕정이 되었든 부족동맹 체제가 되었든 이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의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과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이 정치 체제 또한 다른 모든 사회적인 체제와 같이 동시에 하느님이 바라시는 모습에 가까워야 되고 구약 입장에서는 그 체제가 정의로워야 되고 신약 입장에서 그 모습은 복음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에서는 어떤 정치 체제를 믿는 것일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에서는 땅에서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관심합니다. 뭐든지 사랑 안에서 견뎌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체제가 인간과 세상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땅에서 어떤 것이 완벽하게 완성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땅에서 어떤 완벽이나 완성을 성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완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너무 인간의 기술을 믿어서는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정치적 관심사는 복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심사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대도 여전히 구약의 시대처럼 정치는 존재하고 있죠. 여전히 부족동맹체제를 갈 것인가, 아니 왕정 비슷한 것을 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정치체제의 모습은 복음적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사실 유일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기준은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고, 그 상이함이 우리들의 하나의 신앙을 손상해서는 안 됨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 이어서 레위인의 권리 가지고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